안녕하세요. 라이프톡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여선생님께서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당뇨를 어떻게 예방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당뇨와 또 연결된 저혈당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혈당 증후군을 듣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듣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당뇨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그러니까 중성 광물질에 대해서 쫙 하나하나 이름들과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성 광물질이 어디에 많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디에 많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면은
네.
전곡입니다. 전곡의 껍질, 그리고 눈에 당이 신진 대사가 될 때에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미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부드러운 혀끝에 나긋나긋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 바로 당뇨이죠. 옛날에는 부자들만 그렇게 정미한 쌀을 먹었기 때문에 부자병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에 자그마치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요, 한 30만 이상.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저혈당 증후군은 한 3천만의 미국인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가난 속에서도 축복을 찾으려면 다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단히
했습니다.
많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느냐가 우리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전곡에 그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그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흰쌀 좋아하지 마시고요. 꼭 현미밥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저혈당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혈당 증후군은요, 옛날에는 이것을 아주 좁혀가지고 저혈당 혹은 저혈당증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혈당 하면은 단지 전분의 신진대사 장애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혈당 증후군 하면은 이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망라해서 말을 하는 것이며, 그러면 어떠한 모든 영양소를 말하느냐? 비타민, 광물질, 중성 광물질, 단백질, 지방, 전분 뿐입니까? 물, 그리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결핍증과 균형이 깨어졌을 때에 이 저혈당 증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선장기, 엔도크라인 글랜드, 이 췌장도 선장기 중에 하나고요. 갑상선, 뇌하수체, 난소, 고환, 그다음에 장기로서는 간, 신장, 면역계통,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저혈당 증후군에 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펼쳐가면서 들으시면, 와, 이렇게 깊이 광범위하게 우리 몸을 망라해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저혈당 증후군이구나 하고 아시게 되시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추리해 보면은요, 아주 심한 저혈당은요, 당뇨 환자가 타입 1이나 타입 2에서 인슐린을 사용할 경우에 아주 심한, 처음에는 그냥 조금 어지럽고 뭐좀 기운 없고 떨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고 코마 혹은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아주 급한 문제가 오고요. 또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에게서 저혈당증이 오면은 그 증세가 아주 심해서 응급실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그룹에서는요, 기능 저혈당증, 그러니까 functional hypoglycemia, 이거는 설탕, 그리고 이 단당, 그 다음에 natural sugar, 또는 가공된 전분, 또 정제한 설탕,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숨어서 이렇게 프로세스드 한 음식에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요리할 적에도 꿀가루, 뭐 설탕, 뭐 아니 설탕보다 조금 뭐 난 거, 뭐 몰라세스, 뭐 또 메이플 시럽, 뭐 꿀, 꿀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그 프로세스드 한 푸드에 이런 당이 숨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먹자마자 쫙 흡수가 되면서 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은 췌장은 금방 정보를 받아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급히,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급히 그거를 내려서 간과 근육에다 다 저장합니다. 이거는 당뇨도 아직 아니고 아주 건강한 모든 장기, 췌장과 간과 콩팥과 모든 선장기가 다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또 많이 분비가 돼서 정상보다 더 낮게 공복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 저혈당 증세를 가져오는 것을 기능 장애로 오는 저혈당증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떠한 그 질병이 밑에 감춰져 있어서 오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췌장에서 생기는 인슐리노마라는 혹이 있으면 이거는 베타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분비해내는 이럴 때 오는 저혈당증은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혈당이 올라가고요. 갑상선이나 뇌하수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때 오고요. 신장, 간 이런 데에 질병이 생기면은 또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심지어는 좌절된 면역 기계에서도 오고요. 여러분이 잘 경험하신 대로 스트레스가 감당하기보다 좀 많을 때 또 갑자기 저혈당증이 오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어떠할 때 또 이런 혈당이 올라가느냐 하면요. 과식, 간식, 한 끼니에 복잡하게 여러 종류를 먹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은 후 여러분이 뷔페에 가면은요 꼭 거기 그 뷔페에 음식을 다 샘플을 해서 모든 걸 맛을 보고 검사를 하러 온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종류대로 한 젓가락씩 이렇게 접시나 트레이에다가 수북하게 담아 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과반수가 그러하신데요. 이것이 대단히 우리 몸을 혹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두 가지, 세 가지, 아주 끽 자신 있게 건강한 사람이 다섯 가지 미만으로 빨리 자기가 먹을 음식을 선택을 해서 메뉴를 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그 선장기가 또 관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혈당이 내려가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신경계통, 혈액순환계통, 호르몬계통, 그 다음에 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에게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가 그럼 어떠한 것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 저혈당 증후군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먹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이냐가 이 저혈당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과식, 간식, 스트레스, 질병, 알코올,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들어간 마시는 모든 것들, 뜨겁고 찬 것들이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든 약들. 그 다음에 여러분 초콜릿에도 카페인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잘못된 음식들을 여러분이 먹는데 얼만큼 먹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얼만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절제를 하느냐 하면요. 밤이나 낮이나 시간 관계없이 그 다음에 사시장춘 네? 겨울 아주 엄동설한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은 네? 삼복 더위에도 겨울에 먹는 음식 사시장춘 똑같이 한결같이 그리고도 자기 혀끝에 맛이 있는 대로 그 양도 조절함이 없이 실컷 앉은 자리에서 이제 더 한 입도 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는 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부절제여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데서부터 당뇨도 오지만 저혈당증이 옵니다. 저혈당증은 당뇨하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뇨의 forerunner, 선구자로서 당뇨가 오지 전에 제가 당뇨 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저혈당 증후군도 하나의 성인 당뇨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몸에서 일어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칠락팔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혈당으로 고생을 하느냐 하면 3천만 한국의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을 때 한국 인구가 얼마라고 했죠?
그때가
예, 바로 3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3천만 동포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는 것이 지금 귀에 징징한데요. 그만한 많은 숫자가 이 저혈당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린아이, 10살 미만 어린아이들, 티네이저들, 20대, 30대, 40대 가장 많고 50대, 60대 노인이 되어가서도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오는 병으로서 우리 세포에 관계되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우리의 뇌세포가 가장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왜? 우리 뇌는요. 혈당이 그때그때 공급이 돼야지만 뇌세포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만일 당이 공급이 그때그때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뇌세포에는 당을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육에는 저장을 해요. 심장에도 조금은 저장을 해요. 그리고 또 뇌세포는 꼭 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다른 거, 예를 들면 지방 혹은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글루카곤에 의해서 뭐 니오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딱 이 단당, 글루코스, 응? 요 포도당, 요것만이 필요로 하는데 저장도 없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공급원이 떨어져서 혈당이 떨어지면 가장 심하게 샥을 받는 것이 뇌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로 말미암아 오는 증세가 엄청나죠. 그러나 보세요.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그 증세와 사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엄마가 어떤 아이의 엄마가 임신 중에 아주 그 임신 오조가 심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이렇게 까다름을 폈거나 아기가 8파운드 초생아가 8파운드 이상이 됐거나 또 젖을 먹이지 않고 병원에서 설탕물을 처음에 먹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아 시절에 한 살 미만 때에 설탕이 들어간 포뮬라를 먹었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그 리스크가 아주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충치를 많이 앓았거나 맹장염, 치질, 변비, 그 다음에 위궤양, 그 다음에 항상 편도선염 앓고 감기가 들면 잘 낫지 않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상 그 간식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저녁을 가장 많이 먹는 집안, 그 다음에 빨리 자라는 아이. 유난히 애가 충실하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죠. 가서 체중이고 키고 다 재보면은 95% 아주 탑에 걸려서 아주 충실하게 잘 빨리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유, 데어리브러, 우유 계란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바로 당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광물질 중에서도 크로미움 결핍증, 그 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의 혈액 가운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정상보다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하는 유릭 애시드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브레인, 뇌파, EEG를 했을 적에 당이 조금 항상 낮아서 그 기능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슐린이 항상 많은 동맥경화증, 비만증, 고혈압, 암, 당뇨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의 이런 저혈당증에 아주 노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 아주 불규칙해서 오늘은 식사를 9시에, 내일은 12시에, 뭐 오늘은 초저녁 6시부터 잠을 자고 그 다음날은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이렇게 자고 깨고 먹는 시간이 아주 불규칙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 TV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미디어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카페인 드링크를 먹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생활 습관이 아주 그 긴장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근육을 바이옵시를 했더니요, 근육의 껍질이 가죽처럼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인슐린의 리셉터가 이 세포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문이 민첩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런 저혈당 증후군이 생길 그런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저혈당 증후군이 정말 당뇨 환자의 한 배가 저혈당 증후군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혈당 증후군도요, 그 저혈당이 오는 증세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생기고 고생이 많고, 또 당뇨와 똑같은 합병증이 당뇨의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이미 벌써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혈당 증후군은 바로 당뇨에 앞서 달리는 선구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저혈당 증세를 고생하시는 분은 조만간에 조처를 하지 않으시면은 당뇨 전기처럼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증세로서는요, 신경, 정신, 세계, 그 다음에 육체, 이런 면에 다 문제가 없고요. 특히 우리 브레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이 저장도 안 되고 생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이 보급되어야만 실제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증세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 왜 정신세계에 이렇게 증세가 많이 왔나? 예를 들면 화내는 거, 불안과 초조, 잘 우는 거, 우울증, 건망증, 좌절, 불면증, 집중력 저하, 결혼생활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네가티비즘, 아주 그 적극적이 못되고 항상 그 지엽적인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자살행위, 긴장하는 거, 이런 모든 이 정신 장애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저혈당 증세하고 같이 올 때에 우리 뇌에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정신장애가 많고 이 정서신경 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이 바이폴라라고 해서 무드가 아주 높다가 그 다음에 딱 우울증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양면을 가지고 시소게임을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 당에 안정되지 않은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서는요. 사이코소매틱하게 복통이 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헛배가 항상 밥 먹고 나면 부르고 눈에 오는 거는 눈이 희미하고 이렇게 하나가 둘 셋으로 이렇게 보이는 더블 비전 이런 것도 오고요. 어지럼증, 허기증, 피곤증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당 저혈당증이 오니까 갑자기 눈앞에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하고 많더니 그만 깜빡하고 졸도했다가 깨니까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발에는 진땀이 탁 나있고 그랬다는 아주 위험한 거를 몸이 그때 스트레스 장기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당을 빨리 구축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겼지 그렇지 않으면 코마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요. 난 머리에 개미가 자꾸 기어가는 것 같아서 아주 불편하고 또 그 다음 물이 이렇게 머리 감고 나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 맞고 나서 뭐 저렇게 머리에서 뭐가 두루링 뭐가 이렇게 물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환자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혈당으로 말미암아 이 스캘프 이 머리 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싸고 있는 요
두피
예. 두피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증세입니다. 그 다음에 헛담 그냥 땀이 쭉 나면서 허기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음성이 유난히 하이 피치 아주 어떤 사람의 찢어지는 소리로 아주 가는 음성이 쇠가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것 같은 그런 하이피치 보이스를 가진 사람 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귀에서 소리 들리는 거, 그 다음에 기운 없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에서 나는 증세로서는요. 에크니, 알러지, 관절염, 백내장, 당뇨, 설사, 그 다음에 빨간 피털이 너무 많은 거, 그 다음에 20세 전에 이 캐비티가 한 5개 이상 있는 거예요. 충치. 네. 네. 그다음에 30대 전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체중 과다, 파킨슨이안 지점, 그다음에 아주 빨리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상처가 아주 더디 나는 거. 그다음에 편도선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가만히 안정되어 있는 맥박이 80 이상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저갑상선 증세. 그 다음에 그 다리에서 쥐가 잘 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당뇨, 저혈당,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오느냐 하면요. 위에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서 먹고 나서 돌아서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아. 허기증이 와. 뭐 이런다든가. 그 다음에 대장에서 변비가 된다든가. 폴립. 그 다음에 다이버티큘럼. 내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폴립은 장 안으로 이렇게 이게 장이면은 장 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팔립이에요. 이것을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암이 된다고 해서 콜로나스코피 같은 거 하면 잘라주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다이버티큘룸은 그와 같은 것이 맹장 같은 것이 이렇게 밖으로 자꾸만 자라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음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저혈당증이 와서 여러분이 과일 주스를 한 반컵쯤 먹고 회복이 됐다고 그러십시다. 혈액의 혈당치는 정상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전치 두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그러니까 45분 내지 75분이 걸려야지만 다시금 지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러는 걸 볼 때 여러분이 아침에 꼭 아이들을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셔야 되고 그것도 전곡으로 된 음식을 먹여서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당뇨를 치료하는 음식물에 관한 것, 전곡, 과실, 야채, 씨앗, 넛 종류 이런 것들을 잘 잡수시고 설탕 종류가 들어간 것을 일절 피하셔야 하는 그 당뇨 식이요법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저혈당 식이요법에도 응용이 되고요. 하루 6끼씩 3끼를 먹고 3번 또 스낵을 해서 6번을 먹는 그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 의사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저혈당 증후군을 고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차라리 전곡으로 6시간 간격으로 아침을 7시에 잡숫고 두 번째 식사를 2시에 먹는 이런 것으로 훈련을 시키시면서 여러분이 옥외 활동을 하시면서 적어도 매일같이 30분에서 45분 이상을 운동을 하시고 그것도 옥외에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식사하는 시간이십니다. 오전에는 당의 신진대사가 아주 활발하고 오후가 되면 될수록 당의 신진대사가 아주 나쁩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와 같이 되냐 하면은 설케디안 리듬, 생체 리듬에 의해서 낮 12시는 가장 신진대사율이 높고 밤 새벽 3시는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식사하는 시간은 아침 7시와 오후 2시 그리고 이미 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증세들이 있고 체중이 높으신 분은 저녁은 사과 하나 혹은 사과 반쪽 그것으로 딱 멈추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꼭 섬유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붙이는 것은요. 5시간 글루코스 토러런스 테스트를 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 공복 혈당이 70ml 미만이면 저혈당이십니다. 이 저혈당은 반드시 퇴치하셔야 되고 반드시 당뇨나 못지않게 심각성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셔야 그 무서운 당뇨가 안 오고 뿐만 아니라 당뇨가 오지 않을지라도 당뇨의 합병증은 이 저혈당에서도 다 갖게 되십니다. 왜? 저혈당증이 온다 하면은 이미 혈액 가운데 인슐린의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인슐린 하이퍼인슐리니미아 혈액 가운데 인슐린이 많이 있으면 당뇨가 가지고 있는 동맥경화증과 신경의 다발성 신경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당뇨의 합병증이 저혈당 증후군에서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질문을 서슴지 말고 해주시고 이런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담을 요청해 오십시오. 항상 그대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혈당증이 이렇게 무섭고 우리 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몰랐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다 답이 들어있었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